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탐구 진행을 맡은 호스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함께 자료 분석을 도와드릴 전문가입니다.
그 최고의 신학적 두뇌를 가진 사람이 아무리 거창하고 아름다운 이론을 만들어도요, 그걸 현실에서 증명해낼 살아 숨쉬는 사람이 없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그렇게 되면 그 훌륭한 이론도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기 십상이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타적으로 살아라 혹은 뭐 겸손해라 이런 훌륭한 가르침들을 참 많이 접하잖아요.
그렇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이야기들이죠.
네. 그런데 막상 내일 아침 그 복잡한 출근길 지옥철 안에서 아니면 내 공을 얄밉게 가로채는 직장 동료 앞에서 도대체 그 겸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감을 잡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론은 완벽한데 정작 내 손에 쥐어진 실전 매뉴얼은 없는 느낌이랄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저 철학적인 뜬구름 잡기가 아니라 그 고상한 이론이 사람의 뼈와 살을 입었을 때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자료가 바로 매튜 S. 하먼 박사님의 빌립보서 강해 중에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가짐의 본보기들이라는 세션이죠.
네, 맞습니다. 2000년 전 바울이라는 인물이 제시한 이 실전 매뉴얼이 정보의 홍수 속에 사는 오늘날의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충격적인 통찰을 던져주는지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자료를 그저 고대 근동의 낡은 편지쯤으로 생각하시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오, 그런가요?
네, 하먼 박사의 분석을 찬찬히 따라가다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두 인물을 굳이 내세운 게 단순한 영웅담이나 자기 지인 자랑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아, 단순한 인맥과시가 아니라는 거군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진짜 가치를 어떻게 입증해낼 수 있는지 그 뼈아픈 원리들을 담고 있죠. 신학이 우리의 일상적인 관계나 태도로 번역되지 않으면 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아주 날카롭게 꼬집고 있는 텍스트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그 두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편지의 앞뒤 문맥부터 좀 따져봤으면 하는데요.
네, 문맥이 정말 중요하죠.
솔직히 저는 자료를 읽으면서 바울의 글쓰기 방식이 약간 뜬금없다고 느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빌립보서 2장 앞부분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막 이렇게 엄청나게 거창하고 우주적인 스케일의 신학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목숨을 제단 위에 붙는 희생제물, 즉 전제로 비유하기까지 하죠.
네. 그렇게 웅장하게 분위기를 쫙 잡아놓고는 바로 다음 구절에서 아, 그리고 내 친구 디모데를 보낼게 라면서 화제를 확 꺾어버립니다. 이거 편집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우주적 구원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지인 파송 이야기로 넘어가는 게 영 매끄럽지가 않아서요.
겉보기엔 확실히 흐름이 툭 끊기는 것 같죠. 하지만 하먼 박사는 오히려 이게 바울의 아주 치밀한 전략이라고 분석합니다.
전략이요?
네.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어떻게 가져오는지 한번 보세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해서 아닌가요?
맞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거룩한 희생 제물로 내어놓겠다는 원대한 비전을 쫙 제시하죠.
아, 그런데 그 비전만으로는 부족했다.
바로 그겁니다. 완벽한 신학적 비전만으로는 사람들의 실제 삶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걸 바울도 알았던 겁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라는 그 추상적인 개념에 피부와 온기를 입혀줄 지금 당장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살아있는 샘플이 필요했던 거죠.
와, 그러니까 아무리 미슐랭 3스타 셰프의 완벽한 레시피 책이 있어도 결국 내가 요리를 제대로 완성하려면 누군가 내 눈앞에서 직접 양파를 썰고 불 조절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울은 지금 신학 강의를 잠시 멈추고 자, 이제 이 이론이 사람의 몸을 입으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연해볼게 라고 한 셈이죠.
약간 유튜브 요리 튜토리얼을 틀어준 거네요. 그럼 그 첫 번째 시연 조교가 바로 디모데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롤모델 디모데입니다. 자료를 보면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묘사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칭찬이 거의 극찬 수준이에요.
그와 같이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없다. 라고 하죠.
네, 맞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만 챙기는데 디모데만큼은 100% 순수한 의도로 남의 안위를 걱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여기서 약간 의심이 들더라고요.
어떤 의심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갑자기 엄청난 친절을 베풀면 저 사람 나한테 뭘 팔려고 저러나 하고 방어기세부터 작동하잖아요.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러니까요. 아, 인간의 본성이 원래 이기적인데 바울이 자기 수제자라고 해서 너무 뭐랄까 장밋빛 안경을 끼고 심하게 포장한 건 아닐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을 단번에 해소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텍스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오, 그게 뭡니까?
바울이 디모데의 성품을 묘사할 때 입증된 가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도키마라는 단어입니다.
도키메요? 뭔가 어원이 깊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단어의 배경을 파고들어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게 고대 1세기 은장색이나 대장장이들이 금속을 재련할 때 쓰던 용어입니다.
아, 금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과정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용광로에 극한의 불 속으로 금속을 던져넣고 그 뜨거운 불을 통과해서 살아남아 순도가 완장히 증명된 상태. 그게 바로 도키메입니다.
아하, 그러니 그 디모데의 그 100% 순수한 2차심이라는 게 원래 타고난 성품이 마냥 좋아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네요.
전혀 아니죠. 디모다가 바울과 함께 했던 지난 10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요. 그야말로 용광로 그 자체였습니다.
하긴 바울의 사역 여정이 험난하기로 유명하잖아요.
폭동, 감옥, 투옥, 굶주림, 살해 위협. 뭐 이 모든 끔찍한 일상의 사역들을 바울과 함께 묵묵히 통과했거든요.
와, 그러니까 바울은 단순히 자기가 아끼는 제자라서 띄워주는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 극한의 압력 속에서도 이기심으로 변질되지 않고 타인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지켜낸 디모다의 입증된 데이터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10년이라는 그 압력을 견디는 순도라 확실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료를 더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대하는 태도도 일반적인 사제지간을 훨씬 넘어서더라고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이라고 묘사를 하죠.
네, 맞아요. 단순히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그런 차가운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는 게 팍팍 느껴집니다.
고대 사회의 도제 시스템을 이해하면 이 관계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당시에는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이 그 옆에서 나무 깎는 법을 직접 보면서 자라잖아요.
그렇죠. 어깨 너머로 배우는 거죠.
네. 그런데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삶의 태도, 가치관, 심지어 사소한 버릇까지 그대로 흡수하게 되죠. 하몬 박사가 여기서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진노의 자녀라는 히브리 관용구를 하나 언급하는데요.
진노의 자녀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히브리 사고방식에서 누군가의 자녀라는 것은 그 대상의 특성을 완벽하게 체화했다는 뜻입니다.
아, 완전히 빼닮았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는 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바울의 삶에 완전히 밀착해서 그의 성품과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을 자기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넣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떠올라서 마음이 좀 무거워졌습니다. 솔직히 요즘 세대는 내 삶을 이끌어줄 진짜 어른, 진짜 멘토에 엄청나게 목말라 있거든요.
맞아요. 참된 멘토를 찾기가 쉽지 않죠.
네, 그런데 우리는 기껏해야 몇 주짜리 짧은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것에 의존하려고 하잖아요. 바울과 디모데처럼 10년 이상 삶과 삶이 부대끼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성품을 빚어내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 지금 얼마나 결핍되어 있는지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프로그램은 지식을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 성품은 오직 삶의 밀착을 통해서만 전수되는 법이니까요. 자, 디모데가 이런 10년의 세월로 빚어진 엘리트 수제자의 모델이라면요.
네.
브로디도는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충격을 안겨줍니다.
맞아요. 솔직히 디모데는 약간 넘사벽 영재 같은 느낌이잖아요. 평범한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 너희는 전임 사역자니까 그렇게 10년씩 붙어다니면서 훈련받지 하고 약간 거리감이 들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하고 시중을 들게 하려고 파견한 일종의 평신도 심부름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특별한 직분자라기보단 평범한 교인이었죠.
그저 임무를 하나 부여받은 평범한 사람에게서 바울은 도대체 어떤 롤모델을 발견한 건가요?
일단 바울이 그를 부르는 호칭부터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단순한 배달원으로 취급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뭐라고 부르나요?
나의 형제, 그러니까 영적 가족이죠. 그리고 함께 수고하는 자, 동역자라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함께 군사된 자, 즉 동일한 영적 전쟁의 전우라는 세 가지 수평적인 타이틀을 부여합니다.
와, 영적 거장인 바울이 일개 메신저를 자신과 완전히 동등한 반열로 확 끌어올려버린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그게 아닙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겪은 병과 그 병에 대한 그의 반응에 진짜 놀라운 점이 숨어 있습니다.
아, 저도 자료에서 그 부분을 읽고 정말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와서 거의 죽을 병에 걸리잖아요.
네, 죽기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타지에 와서 내가 당장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까? 아, 내 인생 어쩌다 이렇게 꼬였나? 나 죽으면 우리 가족은 어떡하나? 이게 정상적인 인간의 반응이잖아요.
당연하죠. 자기 코가 석자니까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이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기가 아파서 죽어가는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나를 파견한 우리 빌립보 친구들이 걱정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네, 타인의 걱정을 더 걱정한 거죠.
솔직히 저는 이거 보면서 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기심의 완전한 대척점에 설 수 있지? 싶더라고요.
여기서 하먼 박사가 밝혀내는 헬러 원어의 뉘앙스를 들여다보시면 그 충격이 배가 되실 겁니다. 본문에서 에바브로디도가 괴로워했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아데모네오입니다.
아데모네오? 발음이 좀 낯선데요?
그런데 이 단어가 신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딱 한 번씩 총 두 번 더 등장합니다. 언제 쓰였을까요?
글쎄요, 언제 쓰였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느끼셨던 그 압도적인 고통과 번민, 그걸 묘사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저도 자료에서 그 대목을 읽긴 했지만 솔직히 바울이 좀 과장하는 거 아닙니까?
비약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요.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려는 예수님의 그 우주적인 고통하고 내 친구들이 내 감기 소식 듣고 걱정하면 어쩌지 하는 에바브로드의 걱정을 똑같은 단어로 묻어버린다고요? 이건 너무 심한 신학적 오버 같은데요?
충분히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굳이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고통의 크기를 비교하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아, 크기가 아니라면요? 고통의 방향성을 보라는 거죠. 에바브로디도의 번민은 겟세마네의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자신이 아닌 타인을 향해 있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요.
무슨 구절이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죽기에 이르렀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장 구조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한 그 문장 구조를 정확히 거울처럼 모방하고 있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즉, 바울의 눈에 에바브로디도는 그저 성실하고 착한 배달원이 아니라 자신의 그 끔찍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타인의 안위를 먼저 구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마인드를 완벽하게 채워내는 걸어다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겁니다.
고통의 크리가 아니라 방향성이 철저히 타인을 향해 있었다. 와,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바울이 왜 굳이 그 무거운 단어를 썼는지 이제 완벽하게 납득이 되네요. 결국 하나님은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를 살려주셨잖아요.
네, 바울에게 근심 위에 근심을 덜어주셨죠.
그리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를 기쁘게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1세기의 그레코 로마 문화, 그 배경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당시 문화가 어땠는데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칭송받는 최고의 미덕은 디그니타스, 즉 위엄, 명예, 권력, 강함이었습니다.
철저한 힘의 논리였군요.
맞습니다. 타인을 위해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그 겸손이라는 건 미덕이 아니었어요. 노예들이나 패배자들에게나 어울리는 굴욕적이고 수치스러운 태도로 여겨졌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야만의 시대였네요. 게다가 에바브로디도는 심지어 임무를 끝까지 마치지도 못하고 병 때문에 중도 하차해서 돌아가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빌립보 교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돈 들여서 로마까지 보내놨더니 아프기만 하고 일찍 돌아온 실패한 메신저, 이렇게 낙인 찍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문화적 편견과 껄끄러운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어떻게 뒤집죠?
그는 실패자가 아니다, 그는 너희의 부족한 섬김을 채우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고 임무 완수를 해낸 진짜 영웅이다. 이 세상은 강함을 찬양하지만 너희는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약해지고 희상한 이 겸손한 자를 가장 존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선포해버린 겁니다.
아, 당시에 그 지배적인 문화의 지형도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엄청난 선언이네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명제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걸 때 그 진가가 드러난다.
정확한 요약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모든 게 지금 우리와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봐야죠.
당장 내일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도 에바브로디도처럼 뭐 저기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육체적인 목숨을 진짜로 걸어야만 진짜 신앙인으로 인정받는 건가요?
하만 박사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물리적인 순교자가 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통찰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통찰이죠?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시간, 에너지, 스케줄, 재정 이런 것들은 곧 내 생당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귀중한 주말 시간을 내어주고 피곤함을 무릅쓰고 에너지를 쏟으면서 희생적으로 섬길 때요, 우리는 사실상 이 땅에서의 내 물리적 수명의 일부를 그 사람에게 떼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수명의 일부를 떼어준다.
네, 그것이 바로 현대적인 의미에서 목숨을 거는 행위인 것이죠.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곧 내 생명의 조각을 떼어주는 것이다. 이거 정말 소름 돋는 해석이네요. 그렇다면 자료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구체적인 적용점들을 우리의 현실 속으로 좀 가져와서 이야기를 해보죠.
네.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생각 종종 하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나 같은 게 필요하실까? 어차피 내가 하든 안 하든 그분 뜻대로 다 완벽하게 굴러갈 텐데 이런 일종의 회의주의에 빠지기 쉬운데요.
그런 회의주의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은혜를 오해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오해요?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우리 없이도 모든 걸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굳이 사용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꼭 필요해서라기보다는 그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아,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네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다 차려놓은 엄청난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게 해주시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엄청난 특권이자 축복인 셈이죠.
좋습니다. 숟가락 얹는 특권. 그런데 여기서 제가 청취자 여러분의 입장을 대변해서 반론을 하나 제기해보겠습니다.
네, 말씀해보시죠.
저는 신학교를 나와서 훈련받은 목회자도 아니고요.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는 재능도 없고 기부할 돈이 막 억 단위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9-to-6 챗바퀴 도는 평범한 직장인인데 이런 저를 도대체 어떤 식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결국 뭐 주말에 교회에서 주차 봉사하고 설거지하는 용도라는 건가요?
아주 예리하고 현실적인 반론입니다. 그리고 그 반론에 대한 대답이 바로 두 번째 적용점과 연결됩니다.
그게 뭔가요?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당신을 사용하실 수 있다, 입니다. 우리는 자꾸 특정 직업, 뭐 목사나 선교사, 아니면 화려한 재능만이 하나님의 도구라고 착각을 해요.
아무래도 눈에 띄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속한 직장의 그 복잡다단한 인간관계, 혹은 여러분만이 가진 고유한 공감 능력, 아니면 그저 묵묵히 엑셀 작업을 쳐내는 그 일상의 성실함을 통해서도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에바브로디도에게 요구된 건 엄청난 신학적 토론이나 설교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저 바울 옆에 있어주고 심부름을 하는 일상의 헌신이었죠.
맞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는 후배에게 다가가서 기꺼이 내 귀한 휴식 시간을 쪼개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 평범하고 작은 헌신의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매뉴얼로 사용되는 위대한 순간입니다.
특별한 직업이나 재능이 아니라 철저히 십자가를 닮은 태도가 도구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적용점이 저는 오늘 심층 탐구의 정점을 찍었다고 보는데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자기 삶을 관리하는 방식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보통 아주 철저하게 구획을 나누죠.
맞아요. 우리는 인생을 마치 동그란 파이 차트처럼 조각조각 잘라냅니다. 이 30% 조각은 내 커리어, 20%는 내 가족, 뭐 15%는 내 취미, 이렇게요.
그리고 남는 조각에 신앙을 끼워 넣죠.
네. 아, 그리고 난 기독교인이니까 일요일 아침에 해당하는 이 5% 조각은 신앙생활. 이렇게 철저하게 구획화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파이 차트 모델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립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바울이나 디모데,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유심히 보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정체성은 삶의 여러 조각 중에 하나로 따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아니면 뭔가요?
하만 박사의 논리를 확장해서 비유를 좀 해보자면 신앙은 파이 차트의 한 조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파이 전체를 굽기 위해 들어가는 밀가루 반죽 그 자체고요.
아, 빵 껍질 같은 거네요.
네, 직장, 가족, 취미라는 모든 파이 조각들에 깊게 스며들어서 나의 모든 결정을 지배하는 일종의 운영체제, OS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와, 운영체제.
주일에만 스위치를 켜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월요일 아침 회의 시간에도 그리고 금요일 반의 여가 시간에도 동일하게 켜져서 작동하는 통치 원리라는 뜻이죠.
파이의 한 조각이 아니라 전체를 지배하는 레시피이자 운영체제라 오늘 정말 무거운 숙제를 하나 얻어가는 기분입니다. 자, 어느덧 우리의 치열했던 심층탐구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늘 그렇듯 우리는 지식만 머리에 채우고 방송을 끝낼 수는 없죠. 여러분, 오늘 당장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꺼내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미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미션이죠?
머릿속에 여러분 주변에서 이름도 빚도 없이 뭐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타인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떼어주는 분을 지금 딱 한 명만 떠올려 보세요.
분명히 한 분쯤은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오늘 꼭 문자 메시지나 작은 메모를 보내보십시오. 단순히 아유 참 착하시네요 이렇게 우쭐하게 만드는 가벼운 칭찬 말고요.
그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당신이 나를 그리고 사람들을 묵묵히 섬겨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깊은 은혜를 보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라고요.
와, 정말 감동적인 메시지네요.
네, 바울이 실패한 배달원처럼 보일 수 있었던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그들의 가치를 직접 입증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멋지고 실천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 남은 하루 동안 계속해서 스스로 곱씹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룬 텍스트에 대놓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서늘하고 무서운 질문입니다.
서늘한 질문이요? 긴장되는데요?
만약 오늘 당장 누군가가 여러분의 지난 한 달간의 삶,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과 스마트폰 사용 시간, 그리고 타인과 나눈 메신저 대화를 아주 면밀히 관찰하고요. 바울처럼 여러분에 대한 평가 편지를 쓴다면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으로 묘사될까요?
와, 신용카드 내역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요?
네, 여러분의 일상이라는 그 치열하고 잔인한 용광로는 지금 여러분의 어떤 가치를 입증해내고 있습니까?
정말 뼈를 때리는 묵직한 질문이네요. 과연 내 일상의 용광로에서는 지금 순금이 제대로 단련되어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불순물만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는지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꺼운 매뉴얼 속에 갇힌 죽은 텍스트가 아니라 피냄새와 땀냄새가 진동하는 진짜 살아있는 롤모델들을 만났습니다.
네, 2000년 전의 롤모델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해냈다면 오늘날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도 충분히 그 살아 숨쉬는 매뉴얼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 심층탐구 시간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아주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을 어떻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가짐의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는지 빌립보서 3장의 더 놀랍고 파격적인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라는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여러분만의 빛나는 가치를 멋지게 입증해내는 묵직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